오늘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알파벳의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답관체의 형식을 지닌 시입니다. 답관체라는 것은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알파벳을 규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를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시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이제 시작하고 B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절이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어들이 정형에 맞추어서 절제되고 조화된 정형시로 쉽게 이 시를 외우고 노래하기 편하게끔, 그래서 이것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개인적인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9절부터 22절까지는 교훈과 교육적인 목적을, 그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에 대한 배경이 표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요. 다윗은 사울왕을 두려워해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 아비멜렉에게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이 칭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스,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다윗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을 이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언제든지 죽일 만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가 두려운 다윗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행동을 바꾸어서 갑자기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소위 말해서 미치광이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기스 왕은 신하들에게 다윗을 미치광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를 자신의 궁전에서 내보내도록 명령하지요. 이를 통해서 다윗은 겨우 생명을 보존했던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의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경험 중에 한 사건이었다라면 바로 이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우고 싶은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세바를 범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은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원수의 땅, 원수의 왕에게 생명을 구걸하러 갔습니다. 원래 다윗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여서 대안을 찾아 나섰던 것이 바로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고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곳에서 수치를 당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연기를 하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이 스토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34편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실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언제 송축합니까? 항상, alway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흔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에는 이 부사 중에 빈도 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횟수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always, usual, often, sometimes, never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 빈도 부사들은 다 어떤 횟수를 가리킵니까? 가장 100이면 100을 이렇게 빈도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always이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항상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always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이 보통이고 그 다음에 종종이고 그 다음에 때때로고 마지막에 결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사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번성할 때나 실패할 때, 그가 잘될 때나 공고할 때,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공고함에 빠져있고 가장 위험한 시간들, 또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조금 전에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슬픈 상황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봤더니 내가 잘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구나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선택했던 최악의 선택과 최악의 악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끝장을 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을 다윗은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높이시는도다.
둘러진치다라는 의미는요. 텐트를 치다라는 것이죠. 이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함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이러한 텐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경험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줬던 이러한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맛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맛을 분별하기 위하여 아주 소량을 먹어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위기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보라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해봤던 하나님,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 역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해보라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의인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특정한 이 대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의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뿐만 아니라 악인들 역시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 악인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은 앞에서 등장했던 여호와의 눈과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삶과 그 중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눈이 의인에게는 보호와 구원을 허락하시고 악인에게는 철저한 심판과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혀 대조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라는 표현은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악인이 있었습니다. 그 악인에 대해서 기억조차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의인과 악인 어느 쪽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34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될 때,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이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전해주고 있는 심정의 표현인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는 바로 다윗 본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사건은 자신의 실력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는 실력이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던지, 또 스스로의 지혜와 판단력과 결정력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다윗은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너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델링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그래서 왜곡하고 좋은 내용들만 기록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들만 기록하는 것이 인간적인 특징일 텐데 성경은 다윗의 실수와 실패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며 이것을 또 친히 다윗이 수많은 시편 가운데 이런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만을 호소하는 일생을 다윗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하시는 일이 잘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잘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에 주목하시고 또 의인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